레위기 1번 메시지 소개의 말. 이 메시지에서는 레위기 라이프 스토리에 대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신성한 계시에 대한 전진. 레위기에 이르러 우리는 먼저 신성한 계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어느 한 책에서만 어떤 것을 충분하게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권의 책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한 목적을 볼 수 없습니다. 신성한 계시는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한 수준에서 또 다른 수준으로,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전진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한 전망을 갖습니다. 성경에서의 신성한 계시는 계속적으로 전진합니다.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1500여 년의 기간에 걸쳐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긴 기간 동안에 신성한 계시는 온전케 되었고 성경의 각 권들은 마침내 의미심장한 순서로 배열되었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전진을 추적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처음 세 권,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신성한 계시가 어떻게 전진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을 계시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으로, 양심으로부터 인간 통치로, 인간 통치에서 배역으로 단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배역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바벨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 하나님은 창조된 족속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포기하실 수 없었으며 또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족속을 포기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선택된 족속, 새로운 족속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부르심받은 족속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부터 애굽, 즉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으로, 양심으로부터 인간 통치로, 인간 통치로부터 배역으로, 또한 배역으로부터 세상으로 타락함을 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의 타락의 극도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의 타락 단계에 있어서 최종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구절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하고 마지막 구절은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첫 구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며 마지막 구절에는 사람의 타락의 모든 단계의 결과, 즉 애굽에서 입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분명한 계시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속과 그분의 거처를 건축함.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과 그분의 거처를 건축함을 계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실패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저지하거나 그분의 목적을 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신 후 하나님은 그들이 땅 위에서 그분의 거처가 되도록 그들을 함께 건축하시는 지점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점, 즉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거처를 봅니다. 출애굽이란 단어는 탈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는 말은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창세기의 끝에서 사람은 애굽에 입관되었지만 출애굽기에는 이 관으로부터의 탈출, 이 죽음의 상자로부터의 탈출이 있습니다. 이 탈출은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를 관으로부터 그분 자신께로 되돌려줍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로 되돌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건축할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땅 위에 그분을 위한 거처를 건축하도록 사용하실 수도 있음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끝에는 죽은 몸이 들어있는 고안에 있는 반면에 출애굽기 끝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전진입니까?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을 가지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거처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타락 안에 있지 않음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인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는 교회이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말하지만 출애굽기의 연속인 레위기 1장 1절은 회막을 말합니다. 이들 두 용어는 같은 것을 언급합니다. 성막은 거주하는 장소요, 회막은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그분의 거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것이요, 회막은 그분의 백성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지만 이 거처는 또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회막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하신 백성들의 만남을 위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막이며 회막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거하실 처소를 가지고 계시며 이 거하실 처소는 또한 우리에게 서로 더불어 만나며 함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성막이 세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하늘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사람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막이 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복음서는 하늘에 계시며 접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으로 땅 위에 장막이 되셨음을 계시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그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장막이 되어 사람의 모양 안으로 땅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장막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육신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장막도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특권,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 안에 거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되신 하나님은 누림의 장소로서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레위기 구속된 이들의 경배와 생활. 레위기에서 우리는 구속된 이들의 경배와 생활을 갖습니다. 우리는 경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경배는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절을 하거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경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경배란 우리와 그분과의 교통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공동의 분깃을 누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에서의 경배는 그분을 공동 분깃으로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갖는 그분과의 교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이런 종류의 경배를 실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솔직히 우리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경배의 관념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경배의 분위기 안에서 자랐고 그러한 경배의 실행을 배웠습니다. 결국 종교적인 경배는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경배를 가지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경배에 관하여 우리는 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공동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하는 그러한 경배를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경배에 대하여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집회에 올 때 우리는 틀림없이 매일의 생활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찬양으로, 기도로, 혹은 간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경배 방식을 떨쳐버리고 절기들 안에 묘사되어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에는 종교적인 경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누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이러한 제물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고 참되며 풍성한 경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배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배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분을 나눌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두 해방하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경배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 또한 그분을 누립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일면입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우리의 공동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한 집회 후에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의 결과는 거룩한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경배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상생활을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진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전진에 따라서 우리는 창조에서 타락을 거쳐 구속으로 나아가며 또한 구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거처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과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우리의 분깃이며 이 분깃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접촉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러한 경배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거룩한 생활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땅 위에 거처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과 함께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내는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가지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신성한 계시의 전진입니다. 비교. 이제 우리는 전진하여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어떤 면들을 비교해 보기로 합시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성막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와 레위기 사이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에 관하여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연 그대로 위에 사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지만 레위기에서는 건축물인 성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그분은 땅을 방문하러 오셨지만 그 뒤 곧 하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셨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성막, 곧 회막 안에 계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땅 위에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시내산으로 내려와 머무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서 성막은 세워졌으며 기구는 그 안에 정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 성막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회막인 성막 안에 계시며 회막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의 첫절과 끝절이 가리키는 것은 이 책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시작된 말씀하심은 하늘에서도 아니고 시내산에서도 아닌 회막 안에서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한 그분의 성막 안에 있으며 이 성막은 곧 교회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표론의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막인 교회, 즉 회막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집회의 수준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얼마만큼 실제로 또한 실행적으로 의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어떤 그룹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그러한 모임을 교회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표론에 의하면 회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천 개의 장막으로 진을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장막, 유일한 장막, 즉 회막에서였습니다. 회막의 유일한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회막 자체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은 본따거나 모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모방하거나 본따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다른 이들이 모방하고 본따고 복제할 수 있으나 한 가지를 모방할 수 없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론의 회막의 인도 직분을 맡은 모세에 대해 불쾌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무리를 모아 또 다른 성막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면에 유념하여 아론은 자신의 성막을 원래의 성막 그대로 복제하여 만들었습니다. 색상과 재질과 도안과 솜씨에 있어서 두 성막은 똑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느 성막으로 갈 것입니까? 모세가 세운 성막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아론이 세운 성막으로 갈 것입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아론의 성막에는 가지 않겠다. 나는 오직 모세의 성막으로만 가겠다. 이러한 대답은 틀린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 성막에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막으로 갈 것이다. 사실상 나는 성막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성막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귀중함은 성막 안에 있는 금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에는 성막 안에보다 더 많은 금이 있습니다. 성막의 귀중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한 사실이 적용됩니다. 교회의 귀중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는 더 나은 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교회 안에 있음을 인해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출애굽기에서의 불타는 불꽃과 레위기에서의 무한한 은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율법에 기초한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고 율법은 선포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입증되었습니다. 레위기에 계시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제물들로서 나타나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정결한 율법을 가졌었지만 레위기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불타오르는 불꽃으로서가 아닌 무한한 은혜로서 표현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불꽃으로부터 말씀하셨지만 레위기에서 그분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불타는 불꽃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에게 베푸신 유일한 은혜이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타오르는 불꽃과 하나님을 접근하게 쉽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출애굽기에서의 타오르는 불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기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접근하기 쉽도록 만듭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으며 아무도 감히 그분께 가까이 오거나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먹는 것, 즉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과의 교통을 갖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접근하기 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접촉할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으며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안에 계시된 바입니다. 전반적인 개요. 이제 우리는 레위기의 전반적인 개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성막을 통하여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을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먹는 것, 곧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막을 통하여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는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릴 때 결과가 있게 되며 그 결과는 거룩한 생활, 곧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것이 거룩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생명을 사는 그리스도 안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중심사상. 레위기의 중심사상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의 교통과 봉사와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일찍이 이 책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제물들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책입니다. 구분. 레위기는 다섯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즉 제물에 관한 규례, 봉사에 관한 규례, 생활에 관한 규례, 절기에 관한 규례, 그 밖의 규례들과 경고입니다.